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예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일은 뭔가? 그것을 다루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굉장히 이 기독론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맨 마지막에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이 받으신 상이라고 했어요. 자, 이 상이라고 그러면 조금 거부 반응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옛날 부흥교사들이 이 상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상에 대한 그 아이디어 때문에 식상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가 하면 상에 집착해서 그것을 부흥사들이 얘기한 대로 그런 물질적인 상업주의적인 그런 거래와 같은 그런 아이디어에 쏠려 넘어가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생활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이라 그러면 아예 상관하지 않거나 상이라 그러면 아예 무시하거나 혹은 상 그러면 그냥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의 기독론에서 상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상을 주셨는가? 어떤 상을 주셨는가? 그럼 그 상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상을 주시는가? 우리가 상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도 상을 바라고 사셨는가? 상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이슈들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부흥사가 뭐라고 읽긴 간에 다른 뭐 사람들이 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말을 했든지 간에 성경 본문 자체를 놓고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 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배워서 그것이 거기 있는 거니까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상이라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계획주의 쪽에서는 일반 그 뭐 복음주의인 이런 사람들은 상은 뭐 우리가 받는데 그 상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 왜 천국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고 생각해요. 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아두라고 했어요. 하늘에.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인데 천국이 천국을 쌓아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채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뭐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든지 간에 용어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다시 뭐 설명할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만은 상은 유업이에요. 유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동요예요. 또 상은 유업 혹은 기업 같은 말인데 옛날 번역에는 기업이라고 나왔죠. 새번역 같은 데는 유업이라는 말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유업,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물려주는 것을 얘기하지 뭐 비즈니스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문이 틀리죠. 기업, 상 혹은 상급. 상급 그러면 사람이 또 아주 싫어해 그 말을. 상의 급이 있다는 거냐. 1급짜리 상이 있고 2급짜리 상이 있고 그래서 아주 싫어요. 이게 굉장히 세속적인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탁월한 이름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상을 받으신 겁니다. 원래 이 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약속하시면 너를 통해서 이 만민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셨죠. 가장 창대하게 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대한 이름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중에는 우리가 포함되죠. 그리고 후손 중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창대한 이름 혹은 상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상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상을 받으셨어요.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거부해요. 소위 말하는 뭐 은혜의 교리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그 가르침에 아주 젖어 있죠. 은혜 구원은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교리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 이후에 상을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상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도 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상을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 사상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점철하고 있어요. 상은 은혜 구원과 배시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격려하기를 원하시고 칭찬 주기를 원하시고 높여주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섬김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가시적인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공동통치의 상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더 주시는 속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보상하기를 원하시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 측에서 보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서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지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한 선행에 대해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낸 일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한 일에 대해서 갚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갚을 필요가 없지만 갚기를 원하시고 보상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성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식이 예쁘면 자꾸 더 주고 싶잖아요. 심지어 미운 자식에게도 밥 한 술 더 준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받거나 기대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기준 가치관으로 판단할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선하게 여기셔서 주시는 은혜의 상이라면 우리 편에서 양보해서도 안 되고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기대를 하지 말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성의 속성으로서 의도하고 주시는 선물들은 적극적으로 받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 하늘 아버지의 부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이라고 하면 상업적인 이 거래 냄새가 난다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 가르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적인 개념을 하나님이 이래 자꾸만 대입시켜서 이것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은 싫어도 좋게 여기고 내가 싫어도 말이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상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구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복종하는 사랑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성경은 순종에 대한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상은 물질적이고 상거래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이 상을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사셨다는 말은 굉장히 불경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상이 없어도 자신을 기꺼이 내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 같은 거 바라시지도 않았고 원하시지도 아니하고 그런 거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거 믿지도 않으셨다. 그래도 자신을 얼마든지 바칠 수가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영적으로 되시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상을 바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기부여라면은 상을 나쁘다거나 비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경시하시거나 무관심하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도 말하기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그는 이건 예수님 말입니다. 12장 2절에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어떤 것일까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어요. 그 기쁨 때문에 수치를 참으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이 벌고 벗긴 채로 달리신 거 아세요? 십자가에 시행되는 사람은 다 빨가벗겼어요.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고난과 수치를 견디게 한 것의 한 그 동기부여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견디셨어요.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그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것만 됐다. 그것이 내 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천국에 죽은 다음에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그것을 바라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앞에 놓여있는 기쁨의 상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셨어요. 그 기쁨은 첫째는 부활 이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왕권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권위와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상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천국을 받았다고 하시지 아니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는 만인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기쁨은 절대 권력의 영광이었어요. 그가 받으실 유업의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고 그에 따르는 상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신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혼자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의 권위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개혁주의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상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쓴 그 성경 주석에 있는데 The Reformation Study Bible라고 했어요. 종교개혁 Study Bible라고 했어요. 그 주석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자신의 상을 바라보았듯이 히브리서 11장 26절 분명히 나오잖아요. 모세도 자기가 앞으로 받은 상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왔다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상을 바라보았듯이 예수님도 자신이 받을 상을 의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 정평이 있는 이벤젤리칼에서 나온 그 주석 ESV Study Bible 거기도 말하기를 미래의 상의 약속과 기쁨은 예수님에게 수치를 무릅쓰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의 기독론을 거론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겸비와 십자가의 희생 후에 높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을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쁨의 상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신 것은 자신의 영화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상은 그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부정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상을 받게 되는 일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하늘 아버지의 구속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 희생의 피로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에 있는 기쁨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삼았다. 그것은 그런 상을 바라는 것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좌정하시는 것도 하늘 아버지의 공의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이 아니신 죄인 취급 받으시고 다른 사람 위해서 목숨까지 내시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와 같은 분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가는 것이 비영적인 야망이겠습니까? 이기적인 동기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사실상 가장 영적인 열망을 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가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범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후히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을 바라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상은 어떻게 받는가? 게으르지 말아야 돼.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달리는 삶이라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하게 오른다는 것은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게 방법이에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신 상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을 상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나 자신만의 유익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이런 것을 누구나 흠모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주 큰 질문은 뭐냐면 신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상은 믿음 플러스 순종이에요. 순종에는 항상 고통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은 대체 어떤 식으로 살아요? 뭐 고난은 그런 거 뭐 잘 생각하지 않고 고난 귀신이 물러가라 이런 식이죠. 모든 것이 다 스무스하게 잘 풀리고 잘 되는 거. 예수님 위해서 희생할 생각 별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면은 자연히 희생이 오는 거예요. 자연히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처럼 자연히 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별다른 임재의 체험입니다. 상은 행위를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고난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9절에서 말하기를 이러므로 therefore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높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의 순종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죄인들에 대한 그 진로의 잔을 예수께 다 부으셨어요. 그래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완전히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냥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에 내주시고 진로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러므로에 대한 순종의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상을 바라고 사셨어요. 여러분, 아이 뭐 나는 그 상 필요 없어. 그거 뭐 받아서 뭐 아이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 자녀로서 의롭다는 그 칭의 선언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뭐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세상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가급적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영원히 안식하면 되는 거지 뭐 상은 무슨 상이냐. 그거 그 내가 아무리 뭐 좀 영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까지 내가 비용적이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을 바라고 사셨어요.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상을 바라지 않고 아예 입고 사는 것이 더 영적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일종의 자기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의 동기를 부여하시고 고달픈 믿음 생활을 견디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다 안다. 내가 내 아들의 삶을 산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내가 갚으리라. 세상에 사람들이 주는 상,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정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거 그것이 오래갑니까? 오래가지 않죠. 사실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만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다울 수 있고 나는 참된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고달픈 믿음 생활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주시는 그 보상을 생각하고 그것을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의 영광과 이름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임에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후한 친절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장년한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후한 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이것이 다 여러분 잘 아시죠?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후한 상을 주신다는 그 대목에 가가지고 빌립보서처럼 똑같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그에게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밟게 몫은 자기 몫은 자기 상이죠.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에서 말하는 빌립보서 이 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러므로 그러므로의 내용이 뭐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을 점철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입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종에게 큰 상을 베푸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NIV 스터디 바이블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은 마치 왕이 대승의 전리품을 나눠주듯이 자기 종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탈취한 것을 나눠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의 종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뭐 사실 NIV 스터디 바이블 같은 건 한국 교인들 다 이게 뭐 가지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다 그 보고 하는데 글쎄 자세히 보셔야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무엇을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분들 다 상을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재리적으로 믿는 것 같은 걸 유치한 상을 믿는 건 아니죠. 성경적인 상을 믿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알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상을 구하라는 기도의 요청을 또한 받으셨어요. 시편 2편 8절에 보면은 그것도 메시아에 대한 것인데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내 상으로 내 상급으로 내 기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예수께 이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해서 그 통치권과 그 소유권과 이것을 다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것이 성취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너 나에게 기도 아버지 나에게 기도하라 아들아 내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열국을 유업으로 달라는 청원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즉 자신의 유업의 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아버지로부터의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격려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죠. 자신의 유업의 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격려를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지금도 열국을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하시는 중이에요. 일체의 저항 세력들을 분쇄하고 시편 2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침내 온 우주를 평화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주신 소명을 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근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상을 구하셨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나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인데 거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 중요한 내용에서 세상 떠나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하신 기도인데 거기 있는 내용 중에 뭐 불필요한 거 하시겠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 거기 집어넣겠습니까? 거기 이런 말씀 나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유업의 상 위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게 된 그때의 응답이 됐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명시한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영광의 상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늘 아버지와 모든 영광과 영화를 권세를 공유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 이후에는 인성을 덧입으신 인간과 구주 예수로서 영광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들이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상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기도로서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도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겠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더니 다 잘된다. 아 예수를 믿은 것도 돈도 뭐 억수로 다 벌리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돈 많이 버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되죠. 주님을 잘 사용하라고 사실은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은 유감된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예수의 삶의 그 모습이 내게부터 조금이라도 조금은 더 비춰나오고 예수께서 나에게 도장을 찍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한 군데라도 반 군데라도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상을 인정의 상을 칭찬의 상을 격려의 상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무조건 내게 상 주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이런 말 말해야 아무 소용없는 그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언제나 그러므로의 결과를 낳는 순종과 희생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슨 장미꽃이 피어있는 정원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낭만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는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 고난 안 받는 것이 복 받는 걸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정과 격려와 상을 받았던 그 사도들 다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통 일변도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숨쉴 공간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인정하시고 꼬였던 일이 풀리기도 하시고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시고 기적이 일으키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섭리하셔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감사하게 하십니다. 감사의 소재가 사실은 널려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님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명, 우리가 각자가 받은 소명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교인들이 목사님 저의 소명이 뭘까요? 저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뭘까요? 그런 거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자기가 알아야 하고 자기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 뭐 소명이 이겁니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소명을 따라가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주신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은 돌리셨거든요. 예수님은 상을 바라보는 삶을 부끄러워하시거나 깊이 안했어요. 그래서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지하고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죠. 그것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인자에게 그렇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과 고난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갚아주신 하나님 절대 떼먹는 분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도 잘 떼먹고 예. 그렇잖아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떼먹어요. 한 번 정도 감사하고 끝나버리죠.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죠. 아, 어느 분이 그 큰 내가 참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10년 후에 만났다고 해서 그 잊어먹겠어요? 그 사람은 계속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소재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꿋꿋하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경건하고 의로운 행위입니다. 의인들이 따라가는 삶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쳐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잘 섬기게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랬던 공의와 하나님 그 같은 후한 성품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풍성해지고 윤기가 돋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후한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응하셔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양으로 그냥 그대로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이름으로를 기억하여 이름으로. 그러므로 따라서 만인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왕권의 상이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보상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궁금하죠. 그럼 상이라는 건 뭔가? 제가 말씀 중에 여러 번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무슨 뭐 황금 면류관을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황금 면류관을 받으면 무거워서 그거 쓰겠어요? 하기에 뭐 부활한 후에 우리 몸은 그런 무게에 눌리지 않겠습니다만 계시록에 나오는 말들은 다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좀 낮은 레벨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알아주신 겁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멸시당한 것과 나의 여러 가지 어두운 삶의 고난과 주님 안에서 내가 겪었던 계곡의 체험들, 나로 하여금 잠 못 자게 하던 그 밤의 힘든 시간들, 다른 사람부터 모욕을 당하고 애매한 누명을 쓰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께 소망을 걸고 이것저것 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흠미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생각하고 그분 같은 속성을 가진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야말로 엎드렸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신다. 그걸 생각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나를 알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격려하시고 또 사후에는 상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사후에 받습니다. 사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오너라 나와 같이 일을 하자.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청지기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오너라 너는 나와 왕권을 나누는 자다. 그래서 섬김의 기회를 더 주시고 예. 하늘나라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하는 거 아니에요. 잠만 자는 데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할 일이 있어요. 영원토록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특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딱 이거다 하고 한마디로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런 칭찬을 안 듣는다 그랬죠? 구원은 우리들의 선행에 의해서 획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후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모든 우리들의 행위들은 크고 작은 것이든 간에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 가서 주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 아다 청산할 날이 올 거 아니냐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 주님께서 봤는데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내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고 네가 손해도 많이 보고 내가 다 안다. 인정 못 받고 다 그랬지만 그게 무슨 대수냐 내가 이끈을. 그러면 되죠.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거 바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말씀대로 하자는 거죠. 그것이 뭐 교회 개혁이고 교회 경신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길교회예요. 모든 교회가 다 세길교회가 돼야죠. 그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뭐 좀 큼직하게 하고 뭐 좀 이름나고 뭐 요즘 보세요. 뭐 맨 그런 게 다 구멍 뚫려서 다 빠져나오잖아요. 뭐 홍수들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재난을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죠. 어리석게도. 우리 눈앞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지금 그런 이벤트, 대이벤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깊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다 그야말로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자복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기도에 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전국 교회들이 사실 지금이야말로 새벽에 다 뭐 수천 명 모인다고 평소에는 자랑하고 그런 교회도 많은데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자복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과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참 먹취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그러면서 신문에 좀 성명서도 좀 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 거듭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왜 고백하지 못해? 내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 내가 이제 돈 얼마 띄어먹었습니다. 예, 이거 내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그렇게 왜 못하느냐고. 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역시 우리에게 용서를 제공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용의가 있으시고 또 자복하는 자에게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것이 복음이라서 믿고 뻔뻔스럽지만 그러나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답게 하겠습니다. 아, 그런 성명을 내고 아, 그런 식으로 정말 새벽이든지 철야를 기도하든지 온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순 엉터리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떠나서 훨씬 더 우리가 원색적으로 조용히 주를 섬기면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내릴 복을 다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갈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이 우리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고 마음이 희석에 참 만면의 희석을 띠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길 바라죠. 예. 그러신다고 칩시다. 그래야 하겠죠. 그 순간에 세상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이고 어려운 것들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소다. 착하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랬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대로 던질 질문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 돌려드릴 면류관이 있느냐. 받은 면류관이 있어야 돌려드릴 거 아니겠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궁극적인 상의 그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뭘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을 받으셨는지 언제 예수님이 언제 자기의 상을 받으신지 생각해 봐야죠.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시고 받으셨어요. 종교의 영광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했다면 마땅히 해야 할 만 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서 착하시고 신실하시고 충성된 종입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이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헌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얼마나 높고 귀한 상을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갚으셨습니다. 그랬을 필요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에 대해서 모든 순종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갚으심이 너무나 후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와 같은 주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 우리들도 언젠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하시옵고, 그래야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